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만남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 체험이 다르고 각자의 하나님 이해도 그렇게 해서 점점 깨달아지고 깊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폭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이 또 형태가 다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 시작 기도를 드릴 때 그 시작 기도를 임재의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역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향한 마음들입니다. 그 말씀 이런 말씀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경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예배 드리도록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깊이 헌신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올바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제사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 제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인데 레위기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 특별한 예배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예배였습니다. 1장 말씀은 소위 말하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었고 2장 말씀은 소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나 소제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장 말씀 본문을 보시면 번제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였다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제사 예배의 결론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가 향기롭다 말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말과 같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그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제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양도 가능하고 송아지도 가능했고 그럴 만한 형편과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공통된 기본 조건이 있었는데 그 기본 조건이 흠 없는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하면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심한 말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격렬하게 성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 말 듣는 것이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제물 바치는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살펴보아라. 그 예물들을 사람 지도자인 총독에게 가져다 주면 사람인들 즐겁게 그걸 받겠느냐. 그 말은 제물들에게 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조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 받으시라고 내놓으니 그 흠집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셔서 동물 파는 사람들 내쫓으신 성전 숙청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한 동물들을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자체는 온전하게 깨끗한 흠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측면이 동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근본 요소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가 향기롭게 되어서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시고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으려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체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것에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에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것에 흠이 생기면 이단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는 것에도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많이 생기면 신앙인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행일치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도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맡기신 일에 흠이 생기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주님의 책망을 듣기 쉽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그릇된 삶을 살고서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부족해서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을 깊이 의지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한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왠고하니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하신 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살펴 정결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또는 성공회 등의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들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의 고난 주간이 되면 가장 큰 행사를 한 사흘 동안 고해성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런 일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큰 주제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 중에도 근본일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과 영어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은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송아지를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했습니다. 생명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은 각을 떠라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는 뜬 각이나 머리나 기름이나 내장과 정강이까지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를 원하면 우리의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몸이 와야 하고 마음도 와야 하고 정성도 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와야 하고 우리 예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존재가 다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에 먹는 피자를 사면 한 판에 대체로 여덟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서로가 나누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삶의 한 조각을 따로 떼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전체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십일조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면서 나머지 물질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나머지 물질도 헌금 드리는 것만큼이나 정성스럽게, 선하게,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용해야 드리는 헌금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생활도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제물되는 마음으로 일부분과 조각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뵙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제는 불로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9절이나 13절 말씀 보시면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번제란 모든 제물들이다. 제물들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물된 동물의 생명을 바칩니다. 제물이 되는 순간에 그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살을 가글더니 형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불로 태워 냄새와 연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 제물 드린 모든 제물된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연기가 되어 흩어지게 됩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장에 나오는 소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에 나오는 소제의 말씀 보시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게 하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단순히 곱고 부드럽게 되었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곡식이 가루가 되면 더 이상 곡식은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가루가 된 곡식을 뭉쳐서 심으면 싹이 날까요? 열매가 맺힐까요? 가루가 되는 순간에 곡식은 자기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루가 되니 밀인지 콩인지 형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불태워 드리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이든 소제이든 제사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자기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자기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했습니다. 제물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형체가 해체되어 가는 것을 보고 불태워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흔적 없이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만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흠이 없어야 하고 전체를 드려야 하고 자기 소멸의 과정을 철저히 밟아야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배에는 예배 제물이 소인 송아지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비둘기인가는 아무것도 크게 중요한 근본 요소가 아닙니다. 근본 요소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의 문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요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으므로 양을 잡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곡식을 싫어하셨겠습니까? 아벨이 바친 양을 좋아하셨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사람을 받으시니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사람을 거절하시니 그의 제물도 거절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근본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자의 믿음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예배자 믿음의 핵심입니다. 속죄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속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 믿음의 근본이 회개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만나주시는 사람도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며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머리 숙여 고백할 뿐이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뵙고 그 은혜를 덧립기 위해 날마다 예배 때마다 깊이 회개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깊은 회개가 없습니다. 깊은 회개가 없으니 믿음이 믿음 아닌 것처럼 되고 기도가 기도 아닌 것처럼 되고 예배가 예배 아닌 것처럼 되고 깊은 회개가 없으니 성도가 성도 아닌 것처럼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손에 이끌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뵙는 성도의 근본 조건이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고 지은 죄를 깨닫고 정결케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오늘도 성령의 생수 한 바가지 제게 주셔서 씻겨주게 해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애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복잡한 예배 제도, 제사 제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흠 없이 살고 흠이 있으면 회개하여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삶의 한 부분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신앙이란 내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늘 깨닫고 사는 그 삶을 사는 산제사의 사람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주간에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숙한 내재와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두려움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힘찬 세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축복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